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보았고요. 그 뒤에 연달아서 이제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 다다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문제 갖고 있는 사람, 병자들 다 침상째 들고 오고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니시는 길목에다가 다 눕혀놨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면 옷가라도 만지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결국 또 은혜를 받고 병고침 받는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사건을 보시면 본문은 뭐 굉장히 평이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또 묵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들입니다. 이 본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가신 걸어오셨던 그 사건과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던 이 모든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앞에 있었던 사건과 모든 점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처음 반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어제까지 했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풍랑이 일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선 몇 가지 대조점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4절을 보세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이 누구시구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반면 앞에 있던 사건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라가지고 난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은 없지만 앞에 있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든지 환호하든지 박수를 치든지 이렇게 기쁘게 맞아들이는 그런 소리들을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첫 번째 대조점입니다. 두 번째 대조점은 이 55절에 보시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것을 앞에 있던 사건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있던 제자들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나요? 주님께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세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풍랑과 같은 인생살이, 병든 사람들, 또 자기 직접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침상채 싣고서는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해결해달라고 갖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반면 앞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여기서 인생 종치고 막내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을 갖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가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알아차렸다. 내가 이제 배에 있는데 풍랑이 막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배를 조금 한번 만져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이런 젠장. 그래서는 이게 뭡니까? 이러고서는 예수님 보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을까? 어땠을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야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풍랑이 계속 있는 걸 보면 이건 웬일이지? 이러고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게네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도 보시면 어찌 보면 얼핏 보면 결과는 똑같죠. 여기 있는 사람들, 게네셋 사람들은 병고침을 다 받습니다. 자신들이 들고 왔던 문제의 해결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도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게네사리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나와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제자들은 불신앙으로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하튼 이제 은혜와 구원을 받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지금 드린 말씀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앞부분과 좀 대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보였던 우리가 소위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행동과 앞에 있던 사건과 지금 사건은 모든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누가 더 훌륭한 모습입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더 나은 모습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게네사렛 사람들도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다 집어던져 놓으면 제자들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만 놓고 보면 정반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 요즘은 제가 이 예배당을 여기다 다 정착을 하고 빚을 얻었든 말았든 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배당을 구하러 다니지 않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사를 여러 번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를 다니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 뿐이어서 나와가지고 예배당 구하러 다닐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셔터 올리고 맨 끝에 밤 10시, 11시에 셔터 내리고 내려와야 되는 쫄따구들만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예배당을 구하러 다닐 때 제가 거의 혼자 구하러 다니는데 2001년, 2002년 그 당시 이렇게 구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다녔냐면 약 한 300군데 이상을 봤습니다. 예배당을 준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관악구에 안 가본 건물이 없어요. 안 가본 건물이. 또 저기 좀 예배당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임대라고 안 써 있어도 들어가서 건물주 전화번호 물어봐서 전화합니다. 혹시 안 빌려주십니까? 이렇게. 참 정말 늘 이야기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실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돈이 좀 보증금이 우리가 한 5억쯤 되고 월세도 한 달에 한 700만 원씩 낼 수 있고 이러면 편안하게 좋은 데를 얻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증금은 달랑 1000만 원에 월세는 얼마 줄 수 있는 돈도 없는데 바라는 건 뭐냐면 지하실을 탈피해서 지상에서 창문도 앞뒤 좌우로 하나씩 있고 그러면서 주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서 꽤 널찍한 그러면서 모양도 예쁘장하게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는 그런 곳을 찾으니까 이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돈만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항상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 주제에 맞게 조금 낮은 데로 가거나 지하실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이게 기도하면서 좀 더 좋은 데를 달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우리가 수능을 봤지만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넉넉하면 편안하게 어디든 쓰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니까 가당가당해가지고 늘 조바심을 하는 거죠. 갖고 있는 성적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를 갈까 이러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니다가 언젠가 한번 요 낙성대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도대체 교회를 준다는 데가 없다. 사실은 돈이 있어도 교회는 안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푸념을 했나 봐요. 저는 한숨을 쉬거나 푸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푸념을 좀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신 아주머니께서 저를 많이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앞에 지하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니만 어느 성도가 왔는데 그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그 건물을 통째로 사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려간 말씀이 요즘 뭐냐면 이분이 그러면서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좋은 재배당 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상대도 소개는 안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때때로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권면해주는 신앙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들이 있다고. 지금 본문이 다 그 짝입니다.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별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러하냐?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말씀을 들으시지 않을 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어떠하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거든요. 사도행전이 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내세요. 제자들을 땅 끝까지 가라. 지금과 비슷해요. 땅 끝까지 가라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어떠냐? 죽을 고생합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매를 맞고 도망다녀야 되고 밥도 굶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그렇게 만나요. 그럼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다 믿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태반은 다 순교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맨 마지막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참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 자체는 아름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조차에도 믿음을 품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닌데도 사도들이 아닌데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옆에 세상 사람들을 세워놨을 때 지금 이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모습과 게네사렛 사람들을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 제자들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모습과 세상 사람을 옆에다 딱 세워놨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좌절하고 더 쉽게 낙망을 하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저렇게 소망이 없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저렇게 승질을 잘 부르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 저렇게 세속적이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려고 하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평가는 우리가 안 듣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불러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귀하고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교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일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참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